오늘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6장 4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46쪽 즈음에 있습니다. 로마서 6장 4절에서 9절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아멘. 이 로마서는 잘 알고 계시는 것 같이 1장에서부터 3장까지 우리 모두가 죄의 영향력 하에 있다, 죄의 지배를 받고 있다, 우리 모든 인류의 첫 번째 주인은 죄다, 사망이다, 그 얘기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것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이들은 아무도 없고 심지어 율법을 받은 유대인들도 그 죄의 권세로부터 벗어날 수 없고 그 죄의 철저한 지배 속에서 처절하게 살아가다가 끝나버리고 마는 것이 인생이다, 그렇게 정의를 합니다. 하지만 로마서 3장 21절 이후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죄의 권세로부터 죄의 지배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 길이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제 그 이야기를 전하면서 나는 이 복음을 너희 로마 교인에게 전하길 원한다 라고 바울이 그렇게 이 로마서를 이렇게 전개해 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6장의 말씀은 우리 1절에서부터 3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 번 더 보시면서 4절부터의 말씀을 헤아려 보려고 합니다. 6장 1절을 보시면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와 함께 연합한 존재가 됨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우리의 옛 자아가, 옛사람이 죽고 주님께서 십자가에서의 그 죽으심을 뒤로하고 죄와 사망의 권세를 꺾으시고 부활하셨을 때 우리도 다시 태어난 존재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만약에 그 주님께서 그냥 하나님이시라는 사실만을 과시하시기 위하여 주님께서 죽었다가 부활하셨다면 굳이 그런 번거로운 과정을 취하실 필요가 없으셨을 것입니다. 그냥 하늘에서부터 그분의 영광의 그 광휘로 옷을 입으시고 영광스러운 하늘의 천군 천사와 함께 이 땅에 도래하셨다면, 이 땅에 나타나셨다면 모두가 주님의 그 영광을 보고 주님이 신이시라는 사실을 모두 다 알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굉장히 독특하면서도 어려운 방법, 그리고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방법으로 우리에게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리아의 태중에 정말 아무것도 아닌 미물과도 같은 그러한 그 세포로, 그리고 태아로, 그리고 피덩이로 태어나시고 그리고 우리와 똑같은 과정의 유년기를, 소년기를 보내시고 그리고 그 당시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의 남성들이 겪는 그 어려움과 한계를, 그 시대적 한계를 고스란히 짊어지신 채로 신이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 주님의 탄생은 주님 어떤 주님의 신적인 권능을 보이시기 위해서만 주님께서 탄생하신 것이 아니고 주님의 죽으심은 어떤 신적인 어떤 드라마를 위해서만 죽으신 것이 아니고 주님의 부활은 주님의 신적 능력을 드러내시기 위해서만 그 부활이 동원된 것이 아니라 주님의 탄생이 주님의 성장이 주님의 고난당하심이 주님의 죽음이 주님의 부활하심이 우리를 위한 것이다 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에게서 일어난 일은 우리 모두에게서 일어난 일인 동시에 주님에게서 일어난 일은 우리 모두의 영광스러운 미래요 우리가 장차 기대하고 소망하는 내용이 되었다. 어떻게 그 일이 가능했는가? 우리가 그와 함께 연합하여 그와 함께 세례받고 그와 함께 우리가 그분의 한 지체로 연합한 그런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주님에게서 일어난 일이 우리 모두에게 적용되는 일이 되었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5절에 이런 이야기가 있죠.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제 우리는 죄인 된 존재로서 죄에 묶여있는 존재로서 더 이상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새로운 인식을 가지게 되었다. 새로운 통찰을 가지게 되었다. 새로운 지식을 가지게 되었다. 그것은 우리가 더 이상 죄의 지배를 받지 않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죄의 지배를 받는 존재가 아니라 사망의 궁극적인 통치를 받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주님과 함께 더불어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며 주님과 함께 인생의 여정을 거니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라고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는 것이죠. 9절에 다시 한번 보시면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제 1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이 여길지어다 라고 하는 이 권유, 이 문구가 굉장히 특이합니다. 너희는 이미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라고 여겨라.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있는 자라고 여겨라. 그렇게 마음을 먹어라. 그러한 인식을 가지고 살아가라 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아까도 살펴보았던 그 6절에 의하면 우리가 알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 영어 성경이나 그리고 이제 헬라어 원문에도 보면 우리가 알게 되었다라는 말이 먼저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실을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에 대한 어떤 강조를 하고 있는 거죠. 무엇을 알게 되었는가?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라고 말씀이 이제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사람의 어떤 그 행위나 어떤 한 사람이 가지는 우리 한 개인이 가지는 어떤 그 욕망이나 그리고 그가 가지는 어떤 그 삶의 목표라고 하는 것들이 그리고 그가 가지는 어떤 지향이라고 하는 것들이 정말 그 자신에게 귀속되어 있는 것인가라는 생각을 종종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교회에서 이제 뭐 이렇게 청년들이나 또 우리가 이제 많은 이제 교우들을 이렇게 뵐 때 우리가 하는 어떤 저 사람은 왜 저런 행동을 할까라고 생각이 이제 드는 사람들도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의 어떤 행동을 이렇게 보게 되면 자신이 원해서 이렇게 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조금 이상하게 좀 상식적이지 않게 또 행동하는 것들을 우리가 이렇게 보게 될 때에 그 사람 자체가 비상식적이고 그 사람 자체가 뭔가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이어서 그렇게 하는 것처럼 겉으로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다 이렇게 따져놓고 보면 만약에 저 사람이 그 사람이 자라왔던 가정 환경 속에서 자라지 않았더라면 저 사람이 저렇게 행동하지 않았을 텐데 라고 하는 생각되어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만일 저 사람이 저런 환경 속에 노출이 되지 않았더라면 저런 식으로 어떻게 말을 하거나 저런 식으로 행동하지 않았을 텐데 라고 생각되어지는 부분도 있죠. 그래서 한 인간이 가지는 욕망, 한 인간이 가지는 뜻, 한 인간이 행동하는 어떤 그 행위가 얼마나 자유로운 것인가 생각을 해보면 그리 자유롭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 다 사실 무언가에 이렇게 묶여 있습니다. 뭐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이제 19세기 말에 그리고 20세기 초에 그 지금은 프로이트라고 하는 이제 심리학자가 그 인간의 이제 그 내면을 자아와 초자 그리고 이제 무의식으로 이제 그렇게 이제 구별을 했고 상당히 많이 이제 그런 그의 사상이 20세기에 많은 영향을 끼쳤죠. 그런데 이제 우리 인간의 가장 그 기저에 무의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무의식이라는 어떤 실체가 있다라는 뜻이라기보다 무언가 규정된 게 없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규정된 게 없는 상태에서 자신의 어떤 그 본질이나 자신의 정체성이라는 것이 확고하게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그 사람의 자아 혹은 그 사람이 어떤 지향하는 어떤 도덕, 윤리, 그 사람이 어떤 나아가고자 하는 삶의 방향성을 규정하는 것은 어떤 것이 될까요? 어떤 사람들은 그 사람이 어렸을 때부터 자랐던 아버지의 음성이, 아버지의 언어가 혹은 수많은 아버지들의 언어가 그의 무의식 중에 그를 지배하고 그의 삶을 형성한다라고 이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이야기가 그 굉장히 우리의 상식과 먼 이야기가 아니라는 생각이 우리에게 듭니다. 우리가 어떤 그 가게에 가서 어떤 상점에 가서 이렇게 물건을 사거나 고르려거나 할 때에 저는 맥락 없이 고르지 않습니다. 어떤 나는 저걸 볼 때에 나는 어떤 그 근거 없이 어떤 조건 없이 어떤 전제 없이 저 물건과 사랑에 빠졌어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 이전에 있는 어떤 내가 어떤 광고를 통해서 들었던 어떤 선입견이라든지 다른 사람에게 소개를 받았다든지 하여튼 어떤 전제가 작동을 해서 나의 선택을 이렇게 불러일으키는 어떤 이렇게 동기를 이렇게 만들어내죠.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우리 인간이 정말 자유로운가 이런 생각을 이렇게 들게 됩니다. 이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 이 앞에 부분에서 인간이 철저하게 죄인이다, 인간이 철저하게 죄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은 사실 이런 맥락에서 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우리 개혁주의 교리에서 첫 번째로 이제 그 개혁주의 교리를 이렇게 요약할 때에 첫 번째로 많이 강조되는 것이 바로 전적 타락의 교리입니다. 인간이 전적으로 타락했다는 뜻인데 그 이야기는 인간이 악마가 되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인간이 사탄 그 자체라는 뜻이 아닙니다. 인간이 자기가 아무리 좋은 의지를 가지고 행동하려고 해도 이미 그의 무의식 속에 그리고 그가 살아가고 있는 어떤 그 삶의 풍경 속에 그가 숨쉬고 있는 그의 호흡을 둘러싸고 있는 그의 대기 속에 이미 그가 하나님을 선택하기보다는 하나님이 아닌 것을 선택하는 배경과 전제와 맥락 속에 있기 때문에 성경이 말하는 참된 의미로서의 의로운 것, 좋은 것, 선한 것을 선택할 능력이 그에게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 어떻게 해야 할까요? 뭐 북한에서는 아무리 그 훌륭하게 살아도 아무리 도덕적으로 살아도 아무리 깊은 학식을 가지고 있어도 아무리 좋은 기술을 가지고 있어도 북한 사람이라고 하는 북한의 체제라고 하는 그러한 그 거대한 배경 속에서 전제 속에서 그것을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것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그 사회에서 죽던가 아니면 빠져나와야 되든가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이 이 죄라고 하는 이 폭군의 지배를 벗어날 수가 없다. 그건 인간 스스로 가능하지 않다. 그런데 그 일은 어떻게 가능한가? 죄를 그리고 죄가 표면적으로 휘두르고 있는 그 사망의 권세를 최종적으로 인간의 모든 삶을 휘두르고 있는 이 사망의 왕좌를 꺾어버리시는 분, 죽음으로 죽음을 이기신 분, 사망으로 사망을 이기신 분,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새로운 존재로 살아낼 수 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경이 말하는 바로의 어떤 의로운 삶을 살아갈 가능성이 그 안에서만 가능하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이제 들으면 너희는 죄에 대해서 죽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만 살았다,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면 당장 우리 안에 이렇게 드는 의문이 있습니다. 나 예수 믿은 다음에도 여전히 죄를 짓는데, 내 주변에 보면 평생 신앙생활 했는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악랄하게 굴거나, 죄송합니다, 더 못되게 굴거나, 더 어떻게 보면 그 비도덕적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는데 저 사람들은 뭐지? 나는 뭐지? 약간 이런 생각이 이렇게 듭니다. 근데 우리가 이 지점에서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은 이후에도 우리의 삶이 갑자기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그리고 어떤 그 성품에 있어서 급격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하나의 계기가 마련이 되기 때문에 급격히 변화된 삶의 모습으로 보여지는 어떤 양태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그 사람이 죄인이라는 사실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성품,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덕목들 그대로 존재합니다. 그런데 무엇이 바뀌는 것일까요? 그 사람이 하고 있는 행위의 맥락이 바뀌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로마서 7장에 가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 그리고 이 신자의 현실을 율법이 우리에게 주어지기 전에는 내가 죄인인지 몰랐는데 율법 때문에 내가 죄인임을 깨달았습니다 라는 말을 하면서 혼인관계랑 비유를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죄책감으로부터 혹은 어떤 우리가 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어떤 이 한계의식으로부터 더 자유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거기에 더 묶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비판하는 어떤 사상가들이나 학자들은 기독교 신앙이 사람들에게 어떤 죄책감을 불러일으키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의 마음을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 노예처럼 만든다라고 하면 그렇게 비판하기도 하죠. 그러나 이런 것입니다. 이런 것입니다. 제가 이제 뭐 결혼하기 전에도 저는 결혼하기 전에 굉장히 잘 훌륭한 사람이라고 스스로 생각했습니다. 왜 웃으시죠? 그 친구들하고 늘 함께 행복하게 잘 교제했고, 네. 뭐 교회에서도 뭐 나름 열심히 전도사였을 때 사역을 열심히 잘 했습니다. 생각해 보면 크게 욕먹지 않고 열심히 하는구나 이런 평가를 받고. 그런데 제가 결혼하고 나서 깨달았습니다. 내가 이렇게 죄인이라는 사실을 결혼하고 나서 깨달았습니다. 내가 이렇게 밥을 먹을 때 음식을 많이 흘리는구나, 결혼하기 전에 몰랐습니다. 내가 이렇게 집에 제 시간에 들어오지 않으려고 하고 늘 이렇게 친구들하고 만나고 늦게 들어오려고 하고 어떻게든 구실만 생기면 약속을 잡고 집에 잘 들어오지 않은 아주 흉측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결혼하고 나서 깨달았습니다. 결혼하기 전에는 깨달을 수 없는 내용이었습니다. 내 삶이 굉장히 정돈이 안 되었다는 사실을 결혼하고 나서 깨달았습니다. 여기서 결혼하고 나서는 하나의 은유입니다. 하나의 제가 굉장히 뭐랄까요, 그 현실을 감추기 위해서 이렇게 쓰는 표현입니다. 사실 조금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아내라고 하는 대상이 있기 때문에 제가 죄인임을 깨닫게 된 것이죠. 왜 그렇죠? 지적을 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의 어머니는 뭐 대부분 그렇죠. 어머니는 아들에게, 그 장성한 아들에게 크게 지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결혼하고 나서 내가 이렇게 내 삶에 있어서 지적당할 요소가 많이 있다는 사실을 새삼 깨닫고 놀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결혼하지 않았더라면 그러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인식을 가질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대상이라는 관계가 있어서 그 관계 안에 내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 맥락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내 삶이 재평가되는 겁니다. 다시 평가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게 더 나빠진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관계 안에서 함께 그 대상과 잘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 지적이 필요하고 그 지적을 통한 개선이 필요하고, 물론 서로가 서로에게 그런 역할들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서 관계 안에서 서로 성숙해지는 그 여정으로 함께 가는 길이 필요한 것입니다. 주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율법이,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율법이 바로 그런 거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부름받아 망했습니다. 괴롭습니다. 차라리 하나님의 율법을 받지 않았더라면, 시내 산에서 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 가운데 주시는 그 율법이 없었더라면 그냥 가난한 사람들처럼 살면 됩니다. 그냥 이 세계가 전부인 것처럼 살면 됩니다. 그리고 비가 내리는 일이 필요할 때는 바알신을 섬겼다가 뭐 내 삶에서 뭐 이렇게 자식을 많이 낳아야 되는 필요가 있을 때는 아세라신을 섬겼다가 내 필요에 따라서 신들을 갈아치울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그냥 죽으면 그만이지 라고 하며 그렇게 체념하며 그냥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훨씬 더 쉽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부름을 받는 덕분에,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덕분에 그들의 역사는, 그들의 삶은 매우 피곤해졌습니다. 그들의 모든 삶은, 모든 행위는, 이스라엘 부족의 모든 행위는, 이스라엘 남자들의 모든 행위는 하나님 앞에 노출된 행위가 됩니다. 이스라엘 왕들의 모든 행위는 그냥 다른 나라의 왕들처럼 자기가 마치 신인 것처럼 전권을 휘두르면서 마음껏 이렇게 살 수 있는 그런 삶이 아니라 그들의 모든 행적은 하나님의 시선에,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의 기준에 따라서 다 노출이 되고 비춰지고 평가받아야 됩니다. 그게 얼마나 피곤합니까? 사사기 같은 그 성경책을 보면 참 괴롭습니다. 이스라엘은 얼마나 괴로웠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잘 해보고 싶은데 되지 않는 현실. 그리고 이 사사기는 끝날 때까지 어떤 좋은 결론이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정말 좌충우돌하고 헤맸던 이야기들만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얘기가, 그들의 어떤 행위가 지적받을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들이 시내 산에서 하나님께 부름받은 민족이기 때문에 그 이후의 역사가 그 율법에 따라, 신명기에 있는 그 율법에 따라, 어떤 시내 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그 율법을 따라 그들의 역사가 평가받는다라고 하는 더 큰 전제 속에 이 신명기라고, 이 사사기라고 하는 이 불행한 역사가 성경 안에, 거룩한 성경 안에, 거룩한 이스라엘의 역사 안에 편입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사기 같은 성경을 우리가 읽을 때, 그리고 열왕기서의 이 내용들을 읽을 때 그 역사적 맥락 안에서, 그 열왕기의 맥락 안에서, 사사기의 맥락 안에서만 놓고 보면 대책 없는 일의 연속입니다. 어떤 교훈도 어떤 의미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더 큰 맥락에서 살펴볼 때에 이 일이 도대체 사사기에서 기록된 것처럼, 열왕기에서 기록된 것처럼 이렇게까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하나님의 율법으로부터 이렇게 멀어지는 이 이스라엘의 못남은 무엇인가, 이게 첫 번째로 우리에게 인식되어지는 내용이죠. 그런데 우리가 좀 더 깊이 살펴보면 이렇게까지 하나님의 기준에서 멀리 떨어져간 이 이스라엘을 품으시는 하나님의 품은 도대체 얼마나 큰 것인가라는 생각을 역설적으로 하게 됩니다. 그러니 그들의 삶의 어떤 기준은, 그들의 역사의 중심점은 그들의 행위에 있지 않습니다. 그들의 육체에 있지 않습니다. 그들 자신에게 있지 않습니다. 그들을 구원하시는 언약의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 통치하시는 하나님, 그들의 죄에 불구하고 그들을 이끄시는 하나님. 그리고 이 그림에서 이렇게 보면 이제 소실점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어떤 그림의 중심에 되는 어떤 이제 지점입니다. 그 소실점이 그림 안에 있는 경우도 있지만 또 어떤 그림들은 보면 캔버스의 밖에 소실점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구약 역사의 소실점은 어디일까요? 그들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장차 오실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이루실 예수 그리스도에게 구약 역사의 소실점이 향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의 이스라엘 역사라고 하는 캔버스 안에 음울한 부분, 어두운 부분, 우중충한 부분, 그리고 잘 비율이 맞지 않는 부분이 부분적으로 보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림 전체로 놓고 보면 여호와의 빛, 영광의 빛, 예수라고 하는 빛을 드러내기 위한 그 모든 재료가 된다, 배경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구약의 역사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더 이상 죄에 대해서는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 살게 되었다는 말도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한 번의 믿음으로, 한 번의 신앙 고백으로, 마치 구원파에서 이야기하듯이 우리가 겪고 있는 삶의 모든 한계가, 육체의 모든 한계가, 죄의 모든 문제가 사라졌다는 뜻이 아닙니다. 우린 여전히 죄인입니다. 우린 여전히 한계로 가득한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육신은 여전히 연약합니다. 신체적으로 연약하고 정서적으로 연약하고 사회적으로 연약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소실점이 우리에게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분에게 있습니다. 우리의 내일에 있습니다. 우리 지난 과거를 떠올려 보면 그 역사에서 제일 하지 말아야 될 게 만약이라는 말이랍니다. 만약에 그때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만약에 우리가 그때 그런 선택을 할 수 있었다면. 그런데 사실 그것만큼 무의미한 말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역사는 이미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신앙 안에서 알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이 시점에 와서 보니까 6.25 전쟁은 참 비극이죠. 그리고 우리가 일제강점기를 겪은 것도 참 비극입니다. 그리고 더 거슬러 올라가면 참 비극적인 일들이 우리 한반도에 참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역사적 맥락 안에 참 많이 있었죠. 그러나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의 자리에서 우리의 어떤 자존감을 갖춘 자리에서, 우리가 국력을 어느 정도 갖추고 우리의 실력을 갖춘 자리에서 그 역사들을 돌이켜보면 그 실패와 그 비극과 그 슬픔과 그 말도 안 되는 상황이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오늘을 만들어내기 위한 어떤 하나의 재료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우리 개인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뒤를 돌아보면 바꾸고 싶은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번복하고 싶습니다. 저도 그런 순간들이 많습니다. 내가 20년 전으로 돌아갈 수 있다면, 30년 전으로 돌아갈 수 있다면, 내가 그때로 돌아갈 수 있다면 다른 선택을 해서 지금과는 다른, 내가 내 인생에, 내 역사에, 내 개인의 삶의 역사에 이 패여있는 이 상처들, 흔적들, 그리고 지우고 싶은 그것들을 좀 만회해 볼 수 있을 텐데 라는 생각을 인간이면 다 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 인생의 중심점, 소실점은 우리 인생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 내일에 있습니다. 내일에 내일에 있습니다. 그 내일에 내일에 내일의 끝에 오시는 그 주님에게 우리의 인생의 궁극적인 소실점이 있는 것입니다. 그 관점으로 오늘 우리의 삶의 현실을 바라보라라고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 육체의 한계가 한계로 끝나지 않을 줄을 우리는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슬픔이 슬픔으로 끝나지 않을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개인적인 비극, 오늘 우리가 겪게 되는 개인적인 삶의 풍파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이 어찌할 수 없는, 우리가 아무리 올바른 선택을 한다라고 해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이 인생의 풍파, 그 몰려오는 거대한 대양의 그 파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것들이 많죠. 이 사회의, 이 세계의 구조적인 한계. 그래서 때로는 이 거대한 대양 같은 이 현실 속에서, 이 우주의 현실 속에 그냥 우리 인생의 욕망이라는 거, 내가 가진 뜻이라는 거 그냥 바다에 떨어지는 하나의 잉크처럼 다 소실되어 버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거보다 하나 더 나아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불교의 궁극적인 이제 불교를 믿으시는 분들의 궁극적인 삶의 지향은 열반에 도달하는 겁니다. 니르바라에 도달하는 겁니다. 내가 거대한 우주의 질서와 함께 합의를 하게 되는 거죠. 내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부분적으로 그런 과정이 필요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가지는 욕망, 내가 가지는 어떤 한계, 이런 것들을 0점으로 다시 밀어붙여서 그걸 재고해보는 이런 굉장히 한 인간의 성숙에 있어서 필요한 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우리 인생의 0점에서, 그래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건 없어,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건 한계가 있어, 사망을 벗어날 수 없어, 결국 우리는 다 사라질 존재야. 그런데 그것을 뚫고 나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저 깊은 바다로 우리와 함께 항해하시는 하나님, 그 주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믿음과 소망 속에 우리의 삶이 노종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도 가득한 사망의 소식, 슬픔의 소식, 고통의 현실이 우리를 가득 감싸 온다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넘어서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 너희는 죄에 대해서 죽었다, 너희는 이제 더 이상 사망이 너희를 주장하지 못한다, 너희는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다 라고 우리의 귀에 쟁쟁하게 들려오는 이 성경의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이 되고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고 하나님 앞에 산자로 여기게 되는 오늘의 말씀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그동안 세상의 관점으로 우리 자신을 생각하고 세상의 관점으로 우리가 속한 세계를 해석하고 세상의 관점으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를 정해왔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이 우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시고 주님의 죽으심과 주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더 이상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존재로서 살아있는 자녀로서 그 정체성이 분명해지는 오늘 하루하루의 여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우리가 눈으로 보고 느끼고 감각하고 하는 것들이 우리를 전부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넘어 계시는 우리의 시간을 넘어 계시는 우리의 육신을 넘어 계시는 우리의 공간을 넘어 계시는 하나님에 의하여 우리가 규정되며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에 의하여 우리라는 존재가 찬란히 빛나고 보존될 것임을 주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확신하며 기대하며 소망을 가지며 우리의 인생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